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원에 앉아서 해가 지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가 졌습니다. 근데 공원 지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있거든요. 와서 당신 누구요? 물었더니 쇼펜하우어는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아직까지 여기에 이러고 있겠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참 어리석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도 목사의 아들이지만은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서 돌아다니다가 객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자 학교에서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나르시시즘이 뭐냐 그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말은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16살 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호숫가에 앉아서 그 물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소년이 그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몇 번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물에 빠져서 수선화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에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이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자해병이다.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설명을 들은 한 여학생이 아이 선생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대체 거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예, 그건 자해병이 아니고 착각이란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정확한 해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짐승 동물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어서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베이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육체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육체만의 행복, 만족만으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육체가 이 떡만 있으면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엘 무디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지 않으면 그날은 아침도 먹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지요. 그러나 육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뿐 아니라 도덕성을 소유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사람과 짐승의 다른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짐승들에게는 고차원적인 도덕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과 일반 동물들의 짐승들을 차이를 구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만물들,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도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책임을 져버리면 뭐를 져버리는 겁니까? 도덕을 져버리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가장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식구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이 가장에게 주어진 도덕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도대체 책임을 질 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도덕성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그 안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루는 산책을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만들어준 하와 마음에 드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이고 그럼요 하나님, 이 하와를 보니까 아주 피부도 좋고 몸매도 에서라인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야 네가 하와를 데리고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살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다가 아담이 갑자기 아 그런데 하나님, 이 하와가 왜 그렇게 멍청하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몰라서 묻냐, 하와가 똑똑하면 네하고 살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머지만은요, 하와는 어쩌면 아담보다도 조금 똑똑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하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요.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고통이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하와는요, 남편에 대한 의심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유머예요.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저녁마다 늦게 들어와요, 자꾸. 그래서 하와가 이상하다. 왜 자꾸 늦게 오지? 그래서 하루는 아담에게 혹시 당신 다른 여자랑 놀다 온 거 아니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갈비 하나만 빼가지고 당신만 만들었잖아.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와는 자꾸 아담을 의심하면서 잔소리를 해요. 근데 아담이 잔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가슴을 콕콕 찔러요. 그 잠을 깼습니다. 봤더니 하와가 자기 가슴에 뭘 자꾸 손으로 콕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사람 자는데 아픈데 자꾸 쑤시냐고 그랬더니, 아 잠깐만 기다려봐. 당신 갈비뼈 혹시 하나 더 빼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여자 만들었을까 봐 내가 조사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람을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생활도 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휴, 뭐 교회가 봐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텔레비 틀면 요새 뭐 설교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래서 혼자서 뭘 하겠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와 또 모든 창조물을 하신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 이 천지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 사람들은요 어떻게 how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how가 아니라 who, 누가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왜 창조하셨는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여기에다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누가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고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가 훌륭한 설교자로서 신학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영국에서 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 말씀이 뭐 그렇게 감동을 주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해서 두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읽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적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 세상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나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구나,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그가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붙으면 이 복수형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로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은 그 명사는 복수 대명사인데 복수형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복수로 생각을 해서 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물론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엘로힘 이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엘로힘은 둘 이상의 존재를 나타낸 뜻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존재. 이 말씀으로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아주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힘 이 말이 붙으면 엘로힘 할 때 힘은 장엄형이라 문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장엄하다는 거죠. 위엄스러운 하나님. 우주 만물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위엄이 있으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이고 이 창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면 토후라고 하는데요. 털이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이런 형태, 이 지구와 같은 또 뭐 이런 그 우주 만물 태양과 같은 이런 형태가 털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보후라고 하는데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혼돈과 공허가 합쳐가지고 토후 보후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털이 없는 형태가 없는 이런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뭐 진화가 돼서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철학자이면서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인생의 목적이고 훌륭한 성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큰 것입니까? 위대한 것입니까? 유명한 과학자 세 사람이요 여행을 가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분이 끼어서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한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과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내가 본 성경 어떤 곳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발람의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귀의 그 이 입의 구조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냐고,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분이 들어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과학자시니까 나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귀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과학자가 나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죠. 자, 이런 보십시오. 나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의 구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무것도 형태가 없는 데서 이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인간 창조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은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들 때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게 우리는 이제 복수니까 뭐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인간이 무엇이냐?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는 신처럼 행동을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짐승들을 볼 때, 아니면 저 개미들을 볼 때, 이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 내가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만들어서 막 날아가는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신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란 짐승과 같이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과는 아주 특출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또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동물은 땅을 바라보도록 지어졌지만은 인간은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는 말 써요. 그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머리가 잘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짐승들처럼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늘 서서 다니는 거예요.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뜻이죠.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안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이유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식은 자기 존재의 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요 꼭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닮아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이 좋은 겁니다. 나를 닮았기 때문에. 부모는 그래서 자식들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인간을 심층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수다쟁이가 있고 또 남의 허물을 잘 꼬집는 사람이 있고 괜히 남의 일에 그냥 쌍심지를 켜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담배를 피우는데 줄 담배를 피우고 또 껌을 씹어도 아주 심하게 짝짝거리면서 씹는 사람, 또 먹는 걸 보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음식에 너무 탐하는 사람, 왜 그런가? 이 프로이드 이야기는 아기 때에 그 마음에 쌓인 불만이 그렇게 표출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때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저지풍성하지 않아서 그 젖을 원하는 만큼 먹이지 못했을 때 그 아이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그 불만이 쌓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래서 불만이 쌓여서 나중에 음식만 보면 그냥 눈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풍성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제 그것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많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손주들도 뭐 다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손주가 있으면 정말로 사랑을 많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배르고 있어요. 이제 5월달 되면은 한 명이 태어날 텐데 뭐 사랑을 줘야 될 텐데 말이죠.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의 투사로 보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개 부모들 가운데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자녀가 이루어줬을 때. 아, 그때 부모가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무슨 계획과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